기억을 더듬어 보면 저는 구원받았을 때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구원받은 지 사실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날의 기쁨은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벅차오르는 그 감동이 그대로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서른이 훌쩍 넘어서 어느 주일날 교회에 갔더니 그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9장이었어요. 9장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손에 이끌려 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까지 다닌 교회가 제가 믿은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그날 저희 가족도 다 같이 겪은 일이 거의 실신 상태가 돼서 그날은 정말 벅차오르는 감동과 그 다음에 정말 지금까지 그 잘못 산 마귀 자식으로 제가 살아온 그런 삶을 하나님께 정말 그런 삶에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그날을 참 지금도 생각하면 벅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구원을 받고 보니까 세상은 그대로인데 제가 180도 달라지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구름을 걷는 듯한 그런 기분으로 하나님과 믿음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밤새 말씀을 읽어도 피곤한 줄 몰랐어요. 밤새 말씀 읽다가 또 새벽기도 가서 또 새벽기도 드리고 그런 생활이 거의 한 6개월 그다음에 또 1년 이렇게 해서 참 제 마음속에 뜨거움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뜨거움이 저도 모르게 점점 식더라고요. 제 믿음의 삶에도 이러한 슬럼프가 찾아오게 되는 걸 저도 발견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같이 나이가 들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반면에 다윗과 다니엘같이 어렸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신약에서는 바울처럼 나이가 들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또 디모데처럼 나이가 어렸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같이 공평하세요. 어려서부터 구원을 받았던지 나이가 들어서 구원을 받았던지 간에 믿음 생활을 이렇게 꾸준하고 더 나아지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이 성화 과정 중에 이러한 일을 반드시 겪게 됩니다. 스펄전이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들의 책을 읽어보면은 이런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도 위기나 슬럼프가 찾아오는 이런 침체기가 있었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위기나 슬럼프가 찾아오면은 우리도 다 알겠지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지은 뒤에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으로부터 숨기는 그런 죄인의 모습처럼 영적인 일에서 자꾸 숨게 되고 세상적으로 변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정말 성경책 읽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힘든 그런 때도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제 자신이 점점 더 육신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변하게 되는 제 모습도 또 발견이 돼요. 오늘은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과 또 그러한 일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디까지 회복시켜 주시는지 베드로를 통한 성경의 예로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님을 힘입어 성숙함으로 나아가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은 누가복음 5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그런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제자 삼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십니다. 베테랑 어부에게 밤새 물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는 이런 이상한 일이 벌써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으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얼마만큼 잡았다 그래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았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돼요. 예수님 뭐라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낚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에 따라 잡은 물고기와 배도 뒤로 한 채 예수님과 함께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사역에 제자로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한 나날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눈 뜨면 예수님이 옆에 있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따라다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특별히 열두 제자들 가운데 이 베드로는 새 증인으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더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봐도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이런 거 얼마나 불편해 보여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그런 모습이. 근데 부족함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에 그 든든함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둘둘씩 짝지어서 사도로 말씀 선포를 보낼 때 누가복음 22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와 짐보따리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 너희에게 무슨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런 대답을 제자들이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간증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런 기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에게 아주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반드시 피를 흘리셔야 하고 죽으셔야 하고 부활하셔야 하는 것, 이게 기독교의 핵심인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베드로는 그때 그럴 수 없다, 예수님께서 죽는 건 제가 맞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꾸짖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이런 말씀도 베드로가 듣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한 행동이 오히려 예수님을 막는 이러한 일도 발생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 13장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직접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이때 예수님이 곧 하늘로 승천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베드로와 모든 제자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수탉이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드디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모든 제자가 다 도망갔다 내 복음서 다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지만 제자들이 도망갔을 때 그 예수님의 심정 어떻겠어요? 제자들이 했던 그런 말과 현실의 상황이 다른 것을 보시고 또한 베드로의 이 세 번 부인한 사건은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구체적인 장면을 요한복음 18장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날 밤에 두 제자가 예수님을 뒤쫓아갔어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뒤쫓아갑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관저까지 붙잡혀 가셨을 때 그 대제사장 관저까지 따라 들어가서 18장 날씨가 추운데 불가에 서서 베드로가 이러한 사건을 겪습니다. 17절에 그때 문을 지키던 소녀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런 말을 듣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어때요? 나는 아니라 이렇게 세 번 부인했다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18절도 한번 보세요. 날이 추워서 종들과 직무수행자들이 숯불을 피우고 거기 서서 몸을 녹이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몸을 녹이더라. 그들과 함께 서서 몸을 녹이더라.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을 감추는 이런 모습 얼마나 위선적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의 시선과 육신의 형벌 또는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예수님의 제자라고 다니면서 어쩌면 제자들 가운데 내가 최고다 이렇게 자신만만했을 수도 있는 베드로인데 그동안 예수님께 고백했던 말들은 온데간데없고 세상의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베드로를 판단하고 있어요. 너도 그 제자 아니냐?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렇게 사복음서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 베드로의 대답 한번 보세요. 아닌 척하는 이 위선의 모습을. 더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리스도의 위상이 떨어진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뉴스를 보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범죄가 일어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당신도 그리스도인 아니냐? 당신도 교회 다니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건 아닌지 베드로나 제자들을 뭐라 하기 전에 우리 안에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외면하는 모습은 없는지 또 우리 주변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 동료 주변으로부터 비춰지는 모습이 어떤지 우리 스스로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시고 수탉이 울 때 베드로를 돌아보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비통하게 울었다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비참한 존재가 됐습니다. 많은 생각이 머리로 지나갔을 겁니다. 우리 삶에도 이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할 때 우리도 같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죄인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셨어요. 근데 부활하고 나서는 제자들에게만 모습을 나타내세요.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요한복음 20장에 두 번에 걸쳐서 제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셨다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이 40일 동안 늘 그 전에 공생애 사역 때처럼 같이 다니신 게 아니셨어요. 나타났다 사라지시고 나타났다 사라지시는 이런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가서 보시면은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도 보이셨다. 근데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게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 하면서 요한복음 31장에 끝을 맵니다. 근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끝나도 참 요한복음이 좋은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직 한 장이 더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한 장을 남기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두 가지 관점으로 살펴볼 겁니다. 하나는 베드로를 회복시켜주시는 관점과 또 하나는 이 회복받은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다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데 어느 정도 성숙함으로 이끄시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회복의 관점으로 살펴보면은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 있어라 한 명령에 따라서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있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을 가서 보시면은 먼저 디베리아 바다에서 예수님이 모습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에서 갈릴리 호수를 가서 보시면은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장소 도시가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서쪽에는 막달라 마리아로 유명한 도시 막달라가 있어요. 그 아래 서남쪽의 도시에 바로 이 디베리아 바다가 있습니다. 모두 다 갈릴리 호수구 갈릴리 바다라고 불립니다. 근데 인접 지역에 따라서 지명이 이렇게 성경에서 달리 불리게 됩니다. 자, 14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 보이신 사건이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2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7명이 해변가에 모여 있습니다. 3절에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그에게 우리도 함께 가노라 이런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어부들의 평범한 일상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예수님께서 벌써 이미 두 번에 걸쳐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런 부활의 엄청난 사건을 본 뒤인데도 제자들의 태도가 너무나 무기력하고 어딘가 모르게 제자들이란 생각이 들지를 않습니다. 스승의 것을 그대로 배워서 따라하는 게 제자 아닙니까? 근데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한 제자들의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요. 사람 낳는 어부로 만들어주셨는데 다시 세상으로 향하고 있어요. 누군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부들이 어부일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이 사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이 원치를 않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동일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첫 만남 때처럼 동일하게 아침까지 고기를 낚지 못한 사건을 겪어요. 3년 반 동안 쉬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베테랑 어부에게는 이상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뭘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뭘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다. 이걸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드디어 어둠이 지나가고 아침이 밝아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8절에 가서 보시면 거리는 200큐빗 정도 된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200큐빗은 우리나라 환산으로 해봤던 90에서 100m 정도 거리에 예수님이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제자들 중에 알아본 사람 한 명 없고 예수님께 기대어 일한 이런 모습을 보인 사람도 없고 자 베드로는 똑같은 일을 겪고도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5절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 입을 여시기 시작하세요. 뭐라고 여세요? 5절에 가서 보시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이렇게 불러주세요. 얘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이 단어 이 하나만 가지고도 이 본문의 모든 것이 충족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얘들아 부르셔주시는데 이 얘들아가 영어로는 children이에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27절과 30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거룩한 아이라는 표현을 써요. 영어로는 holy child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holy child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신약 시대에는 구원받은 자녀들이 이 독생자 옆에 더해주시는 아이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부활 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내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자로 삼아주신 자녀들이면 자녀는 아이들입니다. 상속자다. 근데 그냥 상속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상속자다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는 자녀요. 그리스도에게는 형제 자매다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서 1장 4절에 베드로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얘들아 이렇게 불러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세요? 5절에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다 아심에도 예수님이 직접 듣길 원하세요. 제자들이 대답이 어떻게 돼요? 없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자신들의 먹을 것도 없고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잡힌 물고기도 없습니다. 어느 주석가가 요한복음 3장 27절에 침례자 요한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바로 이러한 상황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 명령에 제자들이 그대로 순종했더니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그물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7절에 가서 보시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그분은 주시라 하니 이제 시몬 베드로가 그분이 주시란 말을 듣고는 벗고 있었으므로 어부의 겉옷을 걸친 뒤 바다로 뛰어들더라. 이런 기록을 보여주고 계세요. 여기서 우린 두 명의 제자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하신 그 제자가 등장해요. 사랑하신 그 제자는 여기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앞장서요? 베드로가 앞장서잖아요. 많이 사랑받은 제자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일을 알아봅니다. 자, 많이 사랑받은 제자가 하나님의 일들을 알아보고서 저분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누가 반응을 해요? 주님이 하신 일이구나, 주님이시구나 하는 말을 듣고 가장 열심히 있는 제자가 앞장을 섭니다. 자, 벗고 있었으니까 이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옷으로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8장에 군단 마귀들에게 들려서 힘든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바른 정신을 가지고 옷을 올바로 고쳐 입는 이런 사람의 기록을 기억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베드로가 앞장서고 나머지 제자들도 배를 끌고서, 그물은 끌어오지 못한 채 그물은 배에 그냥 물속에 잠긴 상태로 끌고 가는 이런 상황을 8절에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9절에 가서 보니 그들이 땅에 올라와 곧바로 숯불이 거기 있음을 보았는데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있고 빵도 있더라.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도착하니 모든 필요를 아신 주님께서 숯불에 물고기와 빵을 구워주고 계신 거예요. 밤새 고기를 잡지도 못하고 허기에 육신이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손수 준비해주고 계세요. 지금 제자들이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이 배고픔에서 이기는 거. 이게 가장 필요한데 그걸 아시고 준비해주세요. 12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와서 먹으라. 1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구운 물고기와 빵을 직접 나눠주셨다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갖고 제일 맛있는 상태의 물고기와 빵은 허기진 이들에게 얼마나 맛있겠어요.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음식을 베푸실 때는 넘치게 주셨던 일을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 그러셨어요. 메추라기 보내주실 때 넘치도록 보내주셨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보였을 때 다들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지금 베드로에게도 배불리 먹이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육체의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풀지 못한 숙제를 끄집어내세요. 15절에 이처럼 그들이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러주세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러주세요. 이 얘기는 뭐예요? 세상에 하나뿐인 베드로를 향해서 정확히 지목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대1로 상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세요?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배반한 제자에게 화를 내지 않으시고 부드럽게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고 온유하며 쉽게 성내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이 뭐예요? 여기 지금 이 제자들의 지금 가장 필요한 거, 앞에 깔려있는 지금 숯불과 물고기와 빵입니다. 예수님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거는? 바로 육신적인 거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가서 보시면은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빵만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생겼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수고하라 말씀해 주세요. 우린 창세기에서 육체의 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자권을 팔아먹은 에서의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빵도 매우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꿔서 말하면은 말씀 다음으로 중요한 게 먹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1장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먹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의 포인트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뭐예요? 육의 것은 육의 것이고 영의 일은 영의 일이다. 이걸 지금 예수님이 포인트로 얘기하고 싶으신 겁니다. 육신적인 것은 성경의 세상적인 것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적인 것은 하나님의 것과 정반대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는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들어간다고 하면서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 이 안에 모두 들어간다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없다 얘기해 주세요.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은 세상을 소홀히 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되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생각해야 한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실패를 합니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예수님께서 직구를 이렇게 날리시니까 예수님 앞에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베드로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 진실된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세요. 베드로의 부끄러운 과거를 이 과거의 상처를 부드럽게 치료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하실 때는 이것들과 덜을 빼시고 이제는 아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17절에 가서 보세요. 세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자기에게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했다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 후에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모습을 보이셨을 때 이 일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하셨어요. 부활한 예수님과 마주칠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어땠겠어요? 근데 이 세 번째 나타나신 날 세 번을 질문을 하시니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앞에 그 죄인 된 모습에.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베드로를 철저하게 겸손으로 낮추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요? 아니에요.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 낮추고 계세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기록해 주고 계세요. 한번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질게요. 예수님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십니까? 세상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십니까?
네. 네.
우리도 자신을 철저히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고백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베드로의 속중심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직접 들으시고 베드로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 회복받은 제자를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할 수 있게끔 어디까지 이끌어 주신지에 대한 관점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과 20장 사이에서는 큰 사건이 한 획을 긋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과 신약의 휘장이, 그죠? 휘장이 찢어진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신약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의 사건과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 벌어져요.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런 사건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 누가복음 5장 사건 뒤에 메시아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베드로는 부름받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구약의 예수님 초림 때 왕국의 복음은 실패한 사역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구원은 7년 대환란 때로 연기가 돼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이기까지 하면서 이로써 실족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표적으로 누가복음 5장에서는 베드로가 그물을 끌어올렸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물이 찢어졌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새로운 출발, 신약교회를 이루는 사역으로 베드로를 비롯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다시 맡기세요. 베드로 역시 요한처럼, 사도 요한처럼 많은 사랑을 받은 그런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가서 보시면은 시몬이란 이름의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게바라고 불러주세요. 이름을 바꿔주세요. 자, 시몬은 히브리 말이에요.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말을 다시 그리스 말로 바꾸면 베드로가 돼요. 그래서 시몬이란 뜻은 사막, 황야라는 뜻인데 게바, 베드로의 뜻은 돌이란 뜻입니다. 자, 베드로의 이런 이름을 바꿔주신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 알려주고 계세요. 천주교의 주장처럼 베드로는 반석이 아닙니다. 돌입니다. 돌. 반석 위에 쌓이는 하나님의 돌이란 뜻입니다. 구약에서 건물 성전을 지을 때 돌을 깎아서 이렇게 쌓아 올리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몸에 쌓이는 돌이다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도 너희도 하면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도 살아있는 돌들이다 베드로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 2절에 보시면은 제자들 7명이 나와요. 베드로를 시작으로 의심의 도마,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게 나올 수 있겠느냐 했던 나다나에 쭉 보시면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6절에 다시 가서 보시면은 배를 그물의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말씀해 주세요. 오른편, 영어로 righ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right, 오른쪽 왼쪽 할 때 방향도 가리키지만 하나님의 옳고 그름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right란 단어, righteous와 righteousness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단어로도 발전이 됩니다. 이 세 단어가 모두 합쳐서 성경에 900번 이상 등장하는데 이 단어들이 되게 많은 경우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구약에선 특히 주의 오른손이란 단어의 표현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7편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또 108편 6절에서는 주께서 사랑하신 자가 구출되리니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극적으로 구원받은 강도가 있어요. 어느 편 강도가 구원받았어요?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았어요. 주님께서 오른편으로 던지라 하실 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전하게 될 그 복음, 이방인에게도 전하게 될 그 복음, 베드로는 이후에 사도행전 10장에 10년이 지난 뒤에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받는 걸 보고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뜻을. 모든 죄인에게 뻗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이게 옳은 일이구나. 그물을 던졌더니 무슨 일이 발생했다 그래요? 무수히 많은 고기가 잡혔다고 얘기를 해 주십니다. 10절에 가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시되 지금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디로 가져와요? 잡은 물고기를 예수님 앞으로 가져오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11절에 가서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큰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땅으로 끌어당기니 153마리나 있더라. 거기 있던 모든 것이 이같이 많았으나 그물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찢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이번에는 그물 안에 고기는 놓치지 않으세요. 이 고기는 그물 밖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약교회 사역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내 교회는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양들을 먹이라 말씀해 주세요. 세 번째, 내 양들을 먹이라 말씀해 주세요. 이긴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에서 이제는 양들을 먹이는 목자로 삼아주고 계세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까지, 아이에서 어른까지 먹이라. 뭘로 먹이라는 겁니까? 말씀으로 양육하고 성도들을 세워주는 일. 세상과 구분된 삶에서도 신약교회 사역에서도 선봉의 베드로를 세워주고 계십니다. 아담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를 우린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매번 아담을 새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바로 뭐예요? 아담에서 태어난 육체에서 육체로 계속 태어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둘째 아담 예수님으로 시작되는 교회의 출발도 역시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반석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바통을 지금 베드로에게 넘겨주시면서 사람을 도구로 쓰시는 그런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이 사역이 뭐예요? 사람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것. 지금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과 선포로 동일하게 진행 중입니다. 드디어 18절에서 19절에 가서 보시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내가 내 손을 내밀 터인즉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띠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시면서 너는 죽을 것이다 얘기해 주세요. 젊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믿고 난 뒤에도 영혼의 자유가 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베드로는 이 자유를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썼다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죽음으로 가는 이 핍박을 기쁨으로 여겼다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이전에 죽음을 두려워했던 그런 육신적인 삶에서 죽기까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결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들이다 얘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최종적으로 19절에 이 일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얘기해 주세요. 묘하게도 요한복음 21장 다음 장을 넘기면 사도행전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부터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사도행전은 베드로가 어떻게 장성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주신 베드로에게 준 신분과 직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베드로는 성도였습니다. 제자였어요. 제자 가운데 사도로 불러주신 사람입니다. 장로였어요.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목자로도 불러주셨어요. 배반의 죄를 참회한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주고 계세요.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바로 이 동일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숙함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언젠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엄마나 아빠가 계속 따라다니면, 바로 옆에 있으면 딴 길로 빠지는 길이 많이 불가능할 거라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이 안에 내주해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살면서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할 때를 틈타서 세상도, 그리고 세상과 같이 우리 대적 마귀가 우리에게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강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도록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일이 침체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면 이보다 비참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자기 죄들을 용서를 구하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시란 걸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도 싸워야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과 싸워야 하는 성도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 이후에 신약교회 선봉에 서서 죽기까지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을 위한 삶을 모범적으로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사도행전과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초의 신약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 첫 이방인을 그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시키는 위대한 역사도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역시 이 사랑침례교회로 어떤 목적을 위해 모아주셨어요. 다같이 올바른 말씀과 교리를 전달한 사역, 그리고 특히나 이 마지막 시대에는 더더욱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본을 보이라는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다같이 마지막으로 이 모두한 일을 겪은 베드로가 우리에게 남겨준 말씀, 베드로 전서 4장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의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7절에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체리티입니다. 사랑.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11절 다 같이 읽을게요.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처럼 이 세상 끝에 와 있는 우리의 마음 자세와 각오를 다지고 세상을 대하는 태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우리 성도로서의 모습,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걸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 자신이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의의 도구로 내어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여 구원받아 함께 손을 잡고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잘못 믿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